말씀은 시편 87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7편 1절부터 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라자손의 시이고 노래.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수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 강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이 말씀은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교회는 성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 성부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세워진 기관이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였으면 교회를 얼마나 아끼셨으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였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생각하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유일한 구속의 대가, 즉 하나님 자신의 피, 즉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하심으로 만들어진 기관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기관은 사실 가정이 아니고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가정은 해체되고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가운데 계획된 교회 실상이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천국 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고 남자와 여자 모두가 다 천사와 방불한 존재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87편의 주제는 이처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온이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시온이 다름 아닌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장, 스바냐 3장, 스가랴 2장, 9장 등등을 보면 시온의 딸, 예루살렘, 곧 교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신약교회가 설립되기 전은 말할 것도 없고 광야교회라고 불리었던 구약 이스라엘이 존재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 목적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건설하시려고자 하셨는가? 그 이유는 아담 안에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은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요, 교회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사실을 전제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나아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어떻게 교회가 만들어졌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인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성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라고 노래하는데, 이 터전은 기초, 토대라는 말이고, 예전 개역성에는 기지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산이라는 말은 성산동의 성산이 아니고요. 이 성산은 거룩한 산들이라는 뜻으로 물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의 언덕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표현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 거룩한 산들에 있다라는 표현들은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진 이 거룩한 산의 위엄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거룩한 교회를 두실 터전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물리적으로 보면 구약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터전으로 삼으신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본래 예루살렘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여부스 족속에 속한 땅으로서,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이 여부스 족속과 싸워서 취한 성이 바로 예루살렘을 알 수 있고, 그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이름했던 것을 우리는 사무엘하 5장 7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성막 위에 임재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왜 이 한 장소를 택하셨는가? 그것은 신명기 12장에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이름을 둘 곳, 거기에서 내게 나와 예배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요. 구약의 유일 성소는 신약의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소죠. 바로 거기에서만 예배할 수 있다는 말은 곧 그리스도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자신의 통치 보좌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장소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이 그거죠.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온의 문들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하는 제율법적 표현이죠.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존전에 거하기를 기뻐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랑이 선택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68절에 오직 유다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시온을 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동일하게 하나님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죠. 이런 사실을 알았던 헤르만 바빙크는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이 실현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실현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역사의 종국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은 실현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택한 자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시온 곧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따라서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선택을 확신한다는 것은 이것은 가능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 뭐 가난한 성도라고 말하는데 이건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고요. 안 나가를 뭐 거꾸로 해서 가난이라는데 실제로 가난이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도피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기존 지역교회를 피해서 나아간 사람, 도피 성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분들이 지교회에 속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신앙만은 확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오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온성은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이 실현된 기관인과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이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성이요 나를 가리켜 영광스럽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나를 가리켜 영광스럽다라고 말한다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도성을 가리키죠. 시온을 가리키죠. 시온이 왜 영광스러운가? 외적으로 웅장하거나 화려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성이요 또 자기 백성을 만나오시는 성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왜 시온성이 영광스러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영광입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죠? 근데 영광이라는 이 개념 원래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도 영광이라는 표현을 어떤 곳에 사용하는데 교회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그래요.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를 가리켜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 원래는 무겁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상과 비교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상은 헛되고 가볍고 심지어 가벼운 정도가 아닌 분량에 달 수 없는 바람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무거운 분이요 영광스러운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광스럽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교회를 영광스럽다고 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에 바울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한다라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재해 있었는데 이 영광의 구름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뭐 에스겔서에 나타난 바대로 영광의 구름이 동쪽으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서 그 영광의 구름은 물리적으로 그 실체를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광의 구름은 모형과 그림자죠. 그러면 영광의 구름의 실체는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존재는 그리스도와 또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는 때려야 때릴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와를 갈비뼈로,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에베소서 5장에서 인용하면서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해서 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고 말씀했는가? 그 이유는 아담이 하와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참 남편이신 그리스도에 있어서 교회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뼈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살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이런 존재라는 거죠.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세레나다를 불렀던 것처럼 교회는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여기고 존중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사실입니다. 시온이 예표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공동체죠.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 보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여기게 되는가? 영광스럽게 여기게 되죠. 교회에 속했다는 것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기게 되는지 몰라요. 무슨 직분자가 되기 때문에 영광스럽다고 말해서는 안 되고요. 그보다 먼저, 물론 그것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내가 교회에 속한 지체다 하는 사실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니가 좀 못 배우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머니가 시장에서 뭐 채소 같은 거 이렇게 내다 파는 그런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그 자녀가 친구들하고 지나가다가 엄마가 거기서 그걸 팔고 있는데 그게 부끄러워서 아는 척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라는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부끄러워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어머니로 여겨야 됩니다. 모자라고 부족해도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단체인지 공동체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라는 말이 무겁다는 뜻이라 그랬죠? 그런데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겠습니까? 매우 그냥 가볍게 예배하겠죠. 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영광스럽게 여기면 교회를 섬기는 자세와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교회를 무겁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가벼워서는 하는 게 영광을 돌릴 수 없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까? 교회를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은 탓이죠. 말하자면 매우 쉽게 생각한 것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에서 자주 유지되고 뭐 유력한 장로에서 자주 유지되고 내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는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볍게 취급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에서 교회가 가볍게 취급되고 있는 이유는 교회 그 자체에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영광스럽게 여기고 대하지 않은 그 탓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교회 가시고 작사하신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해하면 4절은 과거 이스라엘에 대하여 적대적이었던 이방민족들이 시온의 검이 되는 것을 묘사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 혹은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여 혹격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는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알리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시온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아는 바대로 시온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사로잡혀가 버렸죠.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온을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 나라들 바벨론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주변 나라들 향해서 시온은 더 이상 너희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들을 어떻게 취급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삼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인은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라합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 라합은 본래 신화적 짐승으로 등장하지만 여기서는 애굽 즉 이집트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30장 7절에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으느니라. 애굽을 가리켜 라합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어떤 존재를 가리킨다기보다 애굽, 이집트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애굽은 남쪽의 초강대국이고 바벨론은 북쪽의 초강대국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가장 많이 다투었던 나라, 가장 호전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고 두로는 무역을 많이 해서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스, 이디오피아는 가장 멀리 있는 나라 백성으로서 건장한 용사들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나라에 속한 이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교회 자녀가 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미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방 나라들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을 언급했고 메시아를 보내실 때도 이 사실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종에 대한 노래가 나타나고 있는 이사야 49장 6절에 나 여호와의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대가볼리를 비롯한 이방 지역에까지 그 소식이 전해지고 이방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 언어와 인종과 피부 색깔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죠. 본래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옛날의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지를 보여주는 거죠. 국경과 인종과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 된 나라가 될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고 이 완성된 모습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나고 있죠.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서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라고 찬송하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 완성된 교회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는 신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사실로 믿지만 본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비밀이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나타나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고 말씀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이 비밀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들을 가리켜 시편 기자는 나를 아는 자라고 표현했죠. 나를 아는 자. 나를 안다는 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는가? 사도 베드로의 예를 통해서 아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그들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를 가리켜 태어난 자다라고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낫다는 이 표현 무슨 표현입니까? 낫다는 말이 이 낫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들의 포로들이 시온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낫다는 말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죠. 육적으로는 다른 나라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낫다는 말을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나게 되었는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죠? 여러분들의 부모님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통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녀를 낳게 하였죠. 누가 태어났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셋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자를 통해서 사람을 세상 가운데 번성케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명부를 기록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거듭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들이 시온의 백성이 되었는가? 그들이 시온에 공헌한 바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과 은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도성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하와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영적 자녀를 낳게 하시죠. 교회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삶으로 구현하는 방식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낳는 일,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함께 관여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여자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리모가 왜 필요합니까? 여자 없이 자녀를 낳을 수 없기 때문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름에서 자녀를 낳는 기관입니다.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그러면 자녀를 낳는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라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복음을 증가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무엇보다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선행을 행하고 도덕윤리적으로 훌륭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굶주린 사람 먹이기 위함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물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말씀사역과 행동사역, 말하자면 구제와 같은 또 옳은 행실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런 일들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인격적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듣고자 나올 수 있죠. 평소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 인격적으로 모둠에서 훌륭해서 저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가볼까? 혹은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러면 가고 싶은 마음이 날 정도로 일반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가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가면이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보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그분의 형상을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보편교회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교회를 대하고 교회를 존중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각자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교회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7절이 그거죠.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은 내게 있다. 하나님의 교회 시온에 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야 될 그 책임과 의무가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도 전도 초청 주일 행사가 있는데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주의있게 살펴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 말씀이 원하고 지시하는 바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 여정을 찾아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모습을 띠어야 되는지, 마지막 종국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교회 상황은 어때야 될 것인지, 교회에 속한 지체들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교회를 대해야 될 것인지, 모든 가르침들을 저희가 잘 받았습니다. 이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가르침의 원리를 따라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 가르침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지체로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발산하고 발현하여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궁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